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뉴스를 보면서 영적 생활이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와 두 해설위원의 해설을 곁들여 중요한 주제를 심층 분석해보며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입니다. 한국의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한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황사 먼지는 한반도의 상층을 통과하면서 비에 섞여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황사와 함께 섞여 있을 방사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아와 시리아의 사태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터키 총리가 최근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와 시리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대화에서 리비아가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 원수가 퇴진하고 리비아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시리아 정부가 당장 폭력의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의미 있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글로벌 지도자들은 세계 빈곤 종식을 위해 기업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빈부 격차, 정말 문제이죠? 오늘은 점점 벌어지는 빈부 격차라는 주제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NBC 뉴스는 지난 한 세기 이상 세계 시장에서 격리되어 있던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경이나 상해, 심천 등 연해 지역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내륙 지역의 소득은 매우 낮은 경제 불균형의 심화는 중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국 내 80%의 부를 움켜쥐고 있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명품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또 그중에서도 이란의 사회상은 빈부 격차가 심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경제 문제가 시발이 되어 시민의 자유가 있는 세속 국가냐 아니면 반미 신정 체제 유지냐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빈부 격차는 모두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이지요. 자, 오늘은 이 빈부 격차에 대해서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말세, 특별히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어떤 큰 이슈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있는 갭 말이죠. 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여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부자들이 잘못 벌고 잘못 사용하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갑자기 녹이 쓰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경제 몰락의 상황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으니 월급을 주는 자, 품삯을 주는 자와 품삯을 받는 자 사이에 큰 충돌이 생기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충돌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여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의 이기적인 사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그 충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대로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극심한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추수할 때 채질하고 키질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달들을 추수했는데 옆에서 바람을, 선풍기 같은 바람을 불게 하고 거기서 키질을 하고 채질을 함으로써 가라지들, 그 쭉종이 드는 바람에 날리우고 알곡들만 정확하게 남게 하는 그런 키질과 채질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람들을 흔들어서 알곡을 골라내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두 무리가 있는데 그 두 무리를 분류해내시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체질과 흔들림과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아모스 9장 9절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으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데 단 하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안심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고 또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과정이 예수께서 오실 때 있다고 했는데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미 오랜 세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리되는 일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 빈부의 격차,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재물 문제를 통해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시험을 받고 어떤 자는 알곡으로, 어떤 자는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 속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큰 시험을 받고 가라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빈부 격차는 정말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좋은 해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빈부 격차와 이 경제 문제 강병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설을 해 주실지 해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명수 해설위원께서 지금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참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말세에 부자들이 축적한 재물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금, 은이 녹이 슬고 금,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 부자들의 이 재물이 썩는 경제 파탄이 생기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세상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야고보 5장에 있는 그 예언, 말세에 있을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품삯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중동지방의 아랍 국가들에게까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요와 폭동들이 일어나서 독재자들이 내려가고 왕권들이 내려가는 그런 이상한 형상들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이해할 것이 있는데 교황과 이 베네딕트 16세와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사상과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을 믿고 또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분이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Redistribution of wealth. 다시 말해서 이 부를 좀 재분배하자는 겁니다. 부자들의 부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서로 이제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제부터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네딕트 16세와 오바마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린 사실 좀 저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독재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될 무대가 마련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현재 베네딕트 16세가 제3서신을, 교황의 서신 제3서신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유엔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권위가 필요한데 모든 나라들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원칙 하에서 움직일 때 온 나라는 거기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경제 문제 해결책입니다.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야고보 5장에 있는 이런 품꾼들의 소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이 불만과 폭동들이 일어나므로 이 경제적인 파탄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체제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권위의 세력이 새로 등장하면서 종교적인 독재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빈부의 격차 또 경제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이것이 마지막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지 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셨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세청 보고에 따르면 상위층 1인당 소득 금액이 10년 사이에 55% 급증했고 그러나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액 하위층 20%의 1인당 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35%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서울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부촌을 중심으로 PB센터 설립을 늘리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주요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PB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PB센터는 부자 동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PB센터는 은행에서 거액 예금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곳으로 애초부터 대상이 부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서 VIP만의 특성을 살리고 PB센터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부촌에만 밀집해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 경제 뉴스는 지난달 27일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전국 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0.6%가 한국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참 매일경제신문은 지구상에서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실렸는데요. 정말 이 경제 문제와 빈부 격차가 없어지는 그 한 방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참 의아하고 의심이 가네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빈부 격차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 해설위원들을 청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부탁합니다.
네, 요즘 참 경제가 힘듭니다. 요즘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참 다들 힘든데 이번 시간에는 그 가난한 분들,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아픔 속에서 또 어떤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 때문에 갖게 되는 아픔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난 중에서 가난 때문에 받는 아픔 중에 또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난해지면은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난은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도 드러내지만은 가난한 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에 쫓겨 눈물이 소매를 적실 때 사람의 마음은 알려진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나를 무시하고 등을 돌릴 때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축복을 받아야겠죠. 가난한 심령과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참 가난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또 다른 아픔은 뭐냐면은 가난 때문에 겪는 아픔은 가난한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가난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재물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진리를 곧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 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영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난 때문에 받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가난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와 정직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 앞을 막는 가장 큰 것은 사실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가난해지면 어떤 때 비굴해지는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빵이 없고 쌀이 없을 때 나가서 잡을 잡아야 되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내가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그런 비굴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의를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서 가난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방해물이 늘 내 몸에 붙어 다니는데 그것의 이름은 정직이다. 우리가 양심의 음성을 존중하면서 살다가 어쩌다 보니 내가 가난하게 된 것,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부를 쌓는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들 중에도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자꾸 부자들을 무시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은 그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삭개오를 부자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께서 오늘날에도 그런 부자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가난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돼.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이왕 가난할 것이면은 의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위로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요. 정말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정말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와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강병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해설을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해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미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네. 중국이 미국 달러 보유량을 약 지금 현재 3조 달러, 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근에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조 달러로 줄이려고 한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3조 달러에서 1.3조 달러로 내리면 엄청난 그 재고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나라의 돈으로 현찰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파는 것을 미국 달러를 파는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달러가 약 한 70센트 내지 65센트의 가치밖에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제치고 세계 제1위가 될 것이라고 IMF가 내다보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굉장히 큰 파격적인 그런 보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중국의 경제 지수가 미국보다 한 수 위인 그런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2016년도가 되면 GDP가 국민 총 생산량과 그다음에 구매력 그 중국의 그 유한화가 미국의 달러보다 구매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내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또 짐승의 표를 대신 강요해주는 경찰 국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미국, 그렇죠? 그리고 또 매매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세력이 되는 그 세력에서 잘못하면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날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이 바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세상의 최고의 국가로 부상하기 전에 이 세상의 시스템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또 심각한 앞으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곡물,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상하게 뉴욕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니까 미국 수출의 호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투자가 몰리고 해서 당분간 잠깐 동안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는 반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유럽도 보세요. 얼마나 유로 달러도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과 빚을 안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시제에 이렇게 또 빈부의 차가 많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폭동에 폭동을 일으키면서 불만이 고조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판을 새로 짜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불만의 시대에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독재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항거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짐승의 표의 환란의 역사가 앞으로 곧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가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그 중요한 예언과 관계가 있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어떻게 준비해서 다가오는 마지막 이 시점에서 사건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 중에 하나가 스위스죠. 근데 스위스는 원래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끊임없이 아주 가난이 이어지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시킨 산업이 군인 수출, 즉 용병 산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많은 남성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과 몸을 담보로 하여서 해외로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바티칸 교황청을 지키는 군인들도 스위스의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몸을 희생해서 나라의 경제와 가정을 살리던 그 정신이 참 가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예금주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는 스위스 비밀 은행 그 비즈니스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나 봅니다.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고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근면하게 살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잘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짧은 해설을 더 곁들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잠깐 해설을 부탁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에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요,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승리하고 일었으며 어떤 자들은 가라지로 분리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외 모든 것들이 우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경제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고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강병국 목사님의 또 짧은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랍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탐심이 이 빈부의 차를 만듭니다. 욕심과 탐심이 이 세상의 악을 초래하고 또한 이 세상을 타락해서 이렇게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같은 이런 경제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탐내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굴복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의의를 심어주어서 변화함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로 탐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빈부의 격차가 없는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 본향이 많이 생각나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은 더욱더 용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가난하게 사시고 가난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혹시 또 부하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업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점이 가까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하늘 본향에 가서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